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을 겪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며 어찌된 일이냐라고 외치며 놀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이후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찔려로 번역된 단어는 예리하게 마음의 아픔을 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리하게 아픔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여기서 물어 이르되로 번역된 단어는 쏟아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3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의 단순한 결단만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이며 사고방식의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임을 고백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세례를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회개했음을 고백하고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몸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이 선포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약속은 너희라는 말을 통해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라는 말을 통해서 온 세대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결속력이 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떡을 뗍니다. 즉 성만찬을 통한 공동의 식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뜨거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어디 어디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늘 진지하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웠던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날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성전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서 매일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임도 갔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4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조화를 이루었던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됐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공허하게 흩어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웃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웃에게 호감을 사는 성도와 영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이상한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영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웃들에게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